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평양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핵연료 재처리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지난 23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재처리 시설 가장자리에서 핵폐기물 저장 탱크로 보이는 세 개의 구조물이 땅에 묻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럭들의 움직임이 관측되는 등 재처리 시설에서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SIS는 이 같은 활동에 대해 보수 작업이나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가로 분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원자로 주변에서는 물이나 증기가 배출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아 원자로의 전면 가동 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파괴 조치 명령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만전의 대비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영해를 침해할 경우 요격하는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기한 연장에 따라 지대공 미사일을 수도권에 계속 배치하는 한편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의 해상 전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한국과 협력하면서 북한의 자제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작전을 벌이는 중동 국가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8일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아랍권 매체 알후라 TV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는 아랍 국가들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ISIL과의 전투에 중동 국가를 비롯해 6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 같은 협력을 통해 국제연합군은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이라크 영토의 44%, 시리아 영토의 16에서 17%가량을 탈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은 ISIL과의 전투에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의 자금줄 차단과 젊은이들의 급진화 방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했다고 중국중앙 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이번 훈련이 중국군의 상륙 능력과 합동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실전 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해군의 전술 역량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에는 대형 군함과 공기부양정, 무장헬기 등이 남중국해에서 상륙훈련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최근 미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합동 군사훈련에 맞불 성격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일부터 15일 사이 미국은 필리핀, 호주 등과 함께 필리핀 수빅만 등에서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극초음속 비행체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워싱턴 프리비커는 중국군이 지난 22일 극초음속 비행체를 성공리에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매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23일에도 북부 몽골 접경 지역에서 극초음속 비행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1시간에 7천에서 1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중국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실험에 실시해 상당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발틱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군 F-22 전투기 두 대가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F-22 전투기 두 대는 지난 27일 리투아니아에 도착해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F-22 전투기는 적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가 지시한다 때려서 단시간 내 무리하게 재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탈북자 단체와 비정부 기구 등이 모여 북한 정권 붕괴 후 탈북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반도 통일, 자유통일을 위한 서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온 뒤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수단 미사일의 잇따른 발사 실패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추가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2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잇따른 실패에도 발사를 계속 감행하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북한이 곧 추가 발사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무수단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엔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발씩 추가 발사했지만 모두 공중폭발이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대변인은 무수단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고 무기 운용 조직과 같은 것도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시험 발사 차원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영욱 박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폭발력을 높인 핵실험에 나설 경우 중국의 반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수단 재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김정은이 앞으로 한 일주일 내에 굉장히 고심에 찬 결정을 할 것 같은데 핵카드도 사실상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수단의 재발사나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연이은 실패에도 무수단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데 대해 대내외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무리한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가 지시한다 때려서 단시간 내 무리하게 재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 대회에 실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잇따른 실패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이란에서 실험을 마치고 지난 2007년 실전 배치까지 한 무기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으로선 이번 실패를 계기로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세 번의 미사일 발사에서 폭발하거나 추락하거나 또다시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미사일 엔진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지 않나 싶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점에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과연 무기로서의 성능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무수단 미사일 수는 30기에서 50기로 추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미사일 발사에 계속된 실패는 북한 전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 장관들이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무책임한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 회담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왕이 부장과 자신은 북한이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데 완전히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핵 6자회담 재개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자회담 재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계속 필요한 조건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 2270호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현재 한반도가 고위험기에 놓여 있다며 각국이 결의안 2270호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어김없이 집행하고 이것이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개발 추진을 막는 절실하고 근본적인 작용을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이 재개되길 희망하며 재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 상황과 남중국해 분쟁 등 아시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영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특히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좀 더 적극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가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면서 사드는 유관 국가의 실질적인 방어 수요를 초월하는 것으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관련국들은 북한의 행동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의 구실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사드 배치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과 관련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사실상 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중러 두 나라가 상호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월 중국 방문 문제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북한이 28일 실시한 두 차례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추적했다며 정보 분석 결과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원산 부근에서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또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북미 지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 전략사령부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북부사령부,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탈북자 단체와 비정부 기구 등이 모여 북한 정권 붕괴 후 탈북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한 서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서 수령 제일주의가 쇠퇴하고 체제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미한일 전략회의에서 세 나라 대표들은 북한 체제 붕괴 이후 탈북자 역할을 강조하는 서울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지 1년 만입니다. 미한일 대표들은 한국 정부와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된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통일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통일 과정에서의 탈북자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통일은 노동당 독재 정권과의 통일이 아니라 북조선 인민들과의 통일이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가까워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통일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그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김 대표는 통일 과정에서 탈북자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붕괴 시 노동당에 의한 아류 독재 정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국형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과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실현된다 해도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의 무질서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통일의 주체에 북한 주민들이 의사가 반영되고 북한 주민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김 대표는 아울러 지난해 북한의 인권 개선 요구를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김정은 정권은 반성은커녕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조성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에선 혁명적 수령관과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려는 현상은 물론 수령제일주의가 아닌 장사제일주의, 외화제일주의 바람이 일고 있다면서 장사만이 살 길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배급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무너진 가운데 스스로 시장 원리에 눈을 떠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런 모습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 직전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선언 발표에 앞서 진행된 전략회의에 참석한 니시오카 츠토모 일본 동경기독교대학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미사일 도발 등의 해결책은 북한의 자유가 도입되는 것이라며 한국과 북한 주민이 하나 되는 통일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납치, 핵, 테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자유 도입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자유 통일의 졸호의 기회가 와 있는데.
한편 북한 자유주간 대회장을 맡고 있는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올해 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이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만큼 내년 제14회 북한 자유주간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 계획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북한 자유주간을 평양에서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국가 전복 음모와 간첩 행위를 했다며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씨가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정치 체제를 헐뜯으면서 제도 전복을 책동했고 한국의 북한의 당과 국가 군사 비밀을 수집 제공하는 국가 전복 음모와 간첩 행위를 감행한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중국 옌지에서 북한 라선시를 오가며 무역과 호텔업을 운영한 사업가로 지난 1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라선에서 전직 북한 군인으로부터 핵 관련 자료 등이 담긴 USB와 사진기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억류한 외국인을 언론에 공개해 압박을 시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임자 모집에 국제인권 전문가 8명이 지원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종 인선이 이루어집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에 임기가 끝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자 모집에 8명이 지원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국제인권전문가 8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은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지원했고 성별로는 남성 7명과 여성 1명입니다. 먼저 세르비아의 인권운동가인 소냐 피세르코 헬싱키위원회 창립자 겸 위원장은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신청했습니다. 세르비코 위원장은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함께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데이비 슬린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사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양에 주재한 슬린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에서는 헝가리 국적의 리드 브로디 인권 변호사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국적도 함께 갖고 있는 브로디 변호사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고문 겸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실베스터 마다팅 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도의 비말 파텔 구자라트 국립대학 법과대학 교수가 신청했습니다. 남미에서는 칠레 카를로스 포르탈레스 전 제네바 주재 칠레 대표부 대사와 아르헨티나의 토머스 오에아 퀸타나 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이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아프리카에서는 카메룬의 피에르 소부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인권 전문가가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리는 제32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의 후임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태국의 비틴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활동했고 2010년 8월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어제 북한인권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인권범죄 자료를 넘겨받게 됩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파견되고 이 검사는 통일부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인권범죄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동행하게 됩니다. 통일부는 이 시행령을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8월 차관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하면 9월 4일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이번 주로 발생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방사능 오염과 암으로 숨졌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영변 핵시설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기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세계를 경악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원자로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사방으로 누출되면서 수십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0여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참여한 보고서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암 사망자만 4천 명으로 확인했고 국제환경감시단체인 그린피스는 후유증으로 2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생태계는 거의 완전히 파괴됐고 발전소 반경 30km는 지금도 통제구역으로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체르노빌의 열악한 원자로 구조와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엄청난 재앙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영변 원자로도 사고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비확산 정책교육센터의 핵전문가인 해니 스콜스키 소장은 27일 VOA에 영변 핵시설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설 안전 여부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 not open their facilities to foreign visits. And so, you know, they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외국인 원자력 전문가들의 방문을 허용해 안전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 역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외부인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 안전 여부를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북한 핵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도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스콜스키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Their facilities have windows. Why? Well, they don't have constant electricity and lighting.
북한은 제철 시설에 이례적으로 창문을 쓰고 있어 방사능 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스콜스키 소장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은 방사능 누출 우려 때문에 제철 시설에 창을 쓰지 않지만 북한은 전력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창을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과거 보고서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핵 재처리 시설의 벽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핵물질 누출을 막기 위해 두꺼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북한의 시설은 두께가 그다지 두꺼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능이 그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달 영변 원자로가 안전하지 않다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확인한 결과 북한은 옛 소련의 IRT 원자로를 자체 중축해 재가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과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 쓰던 IRT 원자로를 위험한 농축 우라늄, 특히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사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원자로를 핵무기 제조를 위한 삼중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수 있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체 원자로로 핵연료를 생산하려다 두 번이나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IRT 원자로로 삼중수소 제조를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IRT 원자로는 옛 소련이 1962년에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매우 낡았을 것으로 올브라이트 소장은 추정했습니다. IRT 원자로 외에 수명이 30년 이상 된 5메가와트 원자로 등 영변에 노후화된 핵시설들도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처장은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건설된 시설로 일반적인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real concern because when we look at the 5 megawatt reactor, which might not be in the startup process.
북한이 일부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전 차장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춘 원자로 설계와 철저한 안전수칙에 따른 운영, 이를 확인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영변 핵시설에서 일부 오염물질이 누출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서부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니칸센 객원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이 냉각탑 대신 강에서 끌어오는 냉각수를 사용한 뒤 강에 방류하고 있다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안전한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 thing I'm always worried about was, you know, here's all this radioactivity and these rods, and you gotta.
일반적으로 방류하는 냉각수엔 점검을 통해 유해 물질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계속 방류할 경우 주변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냉각수 방류와 시설로의 장비 이동, 원자로 가동 징후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해 사소한 문제로도 방사능이 외부에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강을 통한 냉각수 공급은 홍수 등으로 유출될 경우 냉각수 공급에 차질을 빚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IHS James Defense Weekly는 2년 전 영변 흑연 감속로의 수명이 다한 데다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해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보도를 토대로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영변 핵시설의 화재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영변의 핵시설이 체르노빌의 규모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수백 킬로미터 밖에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개천과 안주를 중심으로 인근 북한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 등 상당한 타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영변 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지 의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옛 소련 당국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6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영변 인근 주민들이 핵시설 사고 가능성에 대한 대피 훈련이나 방독면 등을 지급받았다는 소식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북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변 핵재앙 발언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면서도 핵시설 안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올해 BCG와 홍역 등 백신 8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94% 이상이라고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일상적인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 적게는 93.7%, 많게는 98.5%의 주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1년에 4차례 북한 94개 시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백신을 포함해 23가지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을 대상으로 설사와 폐렴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경구제 소화염 50만 개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3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어린이 백신 등 필수 의약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보건 사업에 총 450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한 살 미만 북한 어린이 36만 3천여 명에게 백신을 지원하고 임산부 37만여 명에게 파상풍 톡소이드 백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개비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BCG와 홍역, B형 간염 등 8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번 주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입니다. 이 주간은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백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는데요. 유엔은 특히 예방접종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꼭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4주 안에 결핵 예방주사인 BCG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요. 6개월 안에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또 생후 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뇌수막염 백신을 맞아야 하고요. 2개월에서 만 6세 사이에는 소아마비 예방주사도 맞아야 합니다. 또 폐렴 구균,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수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일본내염 등도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백신입니다.
네, 이 생후 4주 안에 결핵 BCG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또 6개월 이내에 B형 간염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그 접종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가요?
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백신은 몇 번씩 나눠서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효과를 보려면 접종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안 맞게 되면 노출됐을 때 감염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네. 앞선 보도에서도 전해주셨는데 북한의 예방접종률 상당히 높더군요.
네. 제가 방금 보도해드린 대로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94%를 넘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예방접종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북한 어린이 BCG 예방접종률은 98%였습니다. 유아의 필수적인 백신인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예방접종, 즉 DPT 1차와 3차 예방접종률은 각각 94%와 93%를 기록했습니다. 비형 간염,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도 99%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백신 예방접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건 북한에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 필수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예방접종 실태 자료에 따르면요, 북한에서는 루벨라, 즉 풍진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풍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죠.
예, 이 풍진 백신을 안 맞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풍진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 풍진은 발열, 발진이 일어나는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이 합병증으로 관절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 중에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산을 하거나 아기가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에 주사를 맞으면 커서도 항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맞지 않았다면 임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풍진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체의 유무는 피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항체가 없더라도 임신 중에는 풍진 예방주사를 맞아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이 태아가 기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이 이제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지는데 임신 중에 맞아서는 안 되는 예방주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홍역, 볼거리, 수두,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주사도 절대 임신 중에 맞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네. 자, 앞서 유니세프는 이 세계 백신 면역 연합과 함께 올해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총 8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백신들을 지원할 예정이죠?
네, 우선 취약계층 36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BCG 백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홍역과 B형 간염, 파상풍 디프테리아 TD,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폴리오 IPB, 또 소아마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백신면역연합 개비는 북한 취약계층 36만 명을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비형 간염 소아마비 백신인 펜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예방접종 후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접종 부위를 청결히 하고요. 또 접종 후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두통이나 근육통, 발열 정도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볼 수 있지만 2, 3일이 지나도 열이 계속 나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김현진 기자와 함께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한 주의사항, 또 알아둬야 할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과 한국군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가 28일 서울의 미한연합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러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전쟁에서 실종된 군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날 상호 봉환한 유해는 17위, 미군 2위와 한국군 전사자 15위가 거의 66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미군 유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 백석산 1016고지에서 발굴된 겁니다. 미국 2사단 병력과 한국군은 1951년 9월 말 이곳에서 북한 인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국군 유해 15위는 미군이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 가운데 일부라고 주한미군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당시 유해들을 미군의 것으로 여겨 넘겼지만 이후 미군의 유전자 감식 작업에서 한국군 유해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유해 발굴 작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군 유해가 발견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날 유해 봉환식은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민구 한국국방장관 주관으로 의장대의 사열과 21발의 예포가 발사되는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연설에서 이들의 희생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경제가 번영했다며 전쟁 영웅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희생된 용사들을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에서 한국군 유해들이 평안북도 구장군과 함경남도 운산군 그리고 장진호 근처에서 발굴한 유해들에 섞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미 2사단과 7사단, 해병 1사단 등이 중공군, 북한인민군과 치열하게 싸운 곳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하지만 이날 봉환된 한국군 유해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유해 15인은 이날 태극기로 감싼 15개의 상자에 실려 노란 국화꽃이 달린 흰 버스로 옮겨졌습니다. 미군은 지난 2012년에도 감시 과정 중에 한국군 유해 12위를 발견해 한국에 봉환했고 이 가운데 임병근 일병 등 3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임일병은 특히 최근 신원이 확인돼 지난 21일 66년 만에 봉환식이 거행됐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에서 아직 귀환하지 못한 한국군 실종자가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국내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354구의 유해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6.25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7,840명 가운데 5,300여 구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북한 내 유해 발굴 사업에 총 1,950만 달러를 투입해 229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110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를 포함해 1982년 이후 총 311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울에서 탈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북한 자유화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분은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선정하고 있습니다. 행사 식순을...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회의실 북한 자유주간 주체로 북한 주역들이 말하는 북한 자유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탈북민들의 시각에서 북한 내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인데요.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사실 다 우리 탈북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이 북한을 떠나자 우리 어디 가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온 가족과 온 친척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엄중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13명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북한 내부가 그만큼 흔들리고 또 이런 정권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반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이런 길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역할을 오늘 토론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어진다를 가지고 지금 오늘 토론을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데요. 토론회에 앞서 수잔 솔티 미국 자유북한연합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It's hard to believe that we it took us so long.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 정권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인권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finally acknowledged by the world that that's happening, and it's because of your bravery and your speaking out.
그러나 이제라도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처럼 용감하신 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o for this North Korea Freedom Week, this 13th annual North Korea Freedom Week.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북한 자유주간에서는 저희가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 또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우리 탈북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NK 지식인 연대의 김홍광 대표가 맡았는데요. 김은광 대표는 북한의 내부 변화의 동인과 가속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외부의 소식, 즉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의 동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변화라는 전략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에 북한 내 USB를 포함한 이런 걸 들이버리는 이런 그 유익단체, 북한 보고말을 하는 단체, 그리고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을 중국에서도 구출해오는 단체, 그리고 대북 전단지를 날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고발하고 인권 실패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단체, 그리고 대북 라디오를 하는 단체, 사생결단에서 노력할 때 북한의 변화가, 북한 체제의 붕괴가 오니까.
이어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 그리고 성통만사의 김영일 대표 등 6명의 토론자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토론자들은 각자 소속된 단체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통만사의 김영일 대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데 목적을 둔 성통만사의 외부 정보 유입 활동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고,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북한 독재정권 붕괴에 초점을 맞춘 민간 대북방송의 역할과 목적,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성민 대표입니다.
민간 대북방송들이 끊임없이 시작 때부터 요구하는 게 있죠. 주파수의 적세로부터 풀어달라. 뭐 저희들 스스로에게 하는 요구이기도 한데, 전파 임대를 하는 게 곧 뭐 자금 문제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소위 그 제재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파수 내주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더 강력히 그 문제를 좀 촉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의열 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결의열 통일연대의 자료와 정보 제작 및 유입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고,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북한군 중하층과 제대 군인들의 조직적 결속을 목표한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활동과 향후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정훈 대표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6차례 걸쳐 북한 내부에 노트캐를 8,000대 투입을 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구볼토전화 전기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외부 세계의 변화를 어떻게나 북한 주민들이 봐야 한다. 그래서 배터리를 볼 수 있는 노트캐를 8,000대를 투입했고, 그들에게 다양한 변화들을 또 정보들을 끊임없이 노트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드려보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NK지식연대의 박건하 부대표는 북한 내부로의 정보선을 구축해 외부와의 쌍방향 정보 흐름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대해, 그리고 자유통일문화연대의 도명학 대표는 한류 문화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친남한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유통일문화연대의 활동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북한 자유주간의 모든 행사는 민간 대북방송인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온 뒤에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 남북도와 황해도, 함경 남북도에서 5에서 30mm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양 최저 13도, 최고 21도, 남포 최저 12도에서 최고 20도, 신의주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0도, 남포 최저 2도에서 최고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주 최저 11도, 최고 17도, 개성 최저 11도, 최고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9도에서 최고 16도, 해산 최저 5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원산은 최저 9도, 최고 14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역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청진 최저 6도, 최고 12도, 선봉 최저 3도, 최고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핵연료 재처리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인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지난 23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재처리 시설 가장자리에서 핵폐기물 저장 탱크로 보이는 3개의 구조물이 땅에 묻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럭들의 움직임이 관측되는 등 재처리 시설에서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SIS는 이 같은 활동에 대해 보수작업이나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가로 분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원자로 주변에서는 물이나 증기가 배출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아 원자로의 전면 가동 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파괴 조치 명령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만전히 대비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영해를 침해할 경우 요격하는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기한 연장에 따라 지대공 미사일을 수도권에 계속 배치하는 한편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이 해상 전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한국과 협력하면서 북한의 자제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작전을 벌이는 중동 국가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8일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아랍권 매체 알후라 TV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는 아랍 국가들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ISIL과의 전투에 중동 국가를 비롯해 6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 같은 협력을 통해 국제연합군은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이라크 영토의 44%, 시리아 영토의 16에서 17%가량을 탈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은 ISIL과의 전투에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의 자금줄 차단과 젊은이들의 급진화 방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벌였다고 중국중앙 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이번 훈련이 중국군의 상륙 능력과 합동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실전 상황 같은 훈련을 통해 해군의 전술 역량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에는 대형 군함과 공기부양정, 무장헬기 등이 남중국해에서 상륙 훈련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최근 미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합동 군사훈련에 맞불 성격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최근 극초음속 비행체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워싱턴 프리비커는 중국군이 지난 22일 극초음속 비행체를 성공리에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매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23일에도 북부 몽골 접경 지역에서 극초음속 비행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1시간에 7천에서 1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중국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실험을 실시해 상당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발틱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 F-22 전투기 두 대가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F-22 전투기 두 대는 지난 27일 리투아니아에 도착해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F-22의 이번 방문은 미국이 모든 최신의 무기로 이 지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22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